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 영내 충돌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오늘 동해상에서 합동 해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번 훈련에 항공기와 잠수함 타격 장비를 갖춘 구축함 스프루언스호를 참가시켰습니다. 또 한국군은 구축함과 잠수함, 대잠 헬리콥터와 항공기 등을 동원했습니다. 브래드 쿠퍼 주한미군 해군사령관은 이번 합동 해상훈련은 북한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 행위를 방어하겠다는 미한 해군의 확고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급속히 강화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에 맞서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크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늘 중국 측에 동중국해 분쟁 해역에 전투기들을 파견한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어제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센카쿠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동쪽에 위치한 미야코 해협 상공에 전투기들을 출동시켰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자국 항공기 약 40대가 이번 기동훈련에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중국 항공기들이 출몰하자 일본은 적어도 한 대의 전투기를 긴급 이륙시켜 대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중국 전투기들이 일본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지만 미야코 해협 상공에 나타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의회에서 일본은 분쟁 해역이나 세계 도처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주재의 아프가니스탄 대사가 아프간에 있는 파키스탄 탈레반 고위 군 지휘관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즈라트 오메르 자킬왈 대사는 오늘 성명에서 탈레반 군 지휘관인 아잠 타리크가 파크티카에서 아프간 보안군 작전 중 사망했다며 이는 아프간이 테러분자들의 은닉과 관계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탈레반 극단주의자들이 국경을 넘어 민간인과 보안군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거나 관련 음모를 꾸미는데 아프간 정부 당국이 지원한 안식처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프랑스 내 칼레 난민수용소를 올해 말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오늘 칼레항을 방문해 난민수용소는 분명 해체돼야 한다며 수용 난민들은 그들이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의 다른 센터들에 재할당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영국 당국에 새로운 이주자들을 지원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프랑스 칼레 난민 수용소에는 수단과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7천에서 1만 명가량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관리들은 겨울이 되기 전에 난민들을 프랑스 내 164개 센터로 보낼 계획입니다. 미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시에서 최근 경찰 총격으로 흑인이 사망한 뒤 폭력 사태를 통제하기 위해 발효됐던 야간 통행 금지령이 사흘 만인 오늘 해제됐습니다. 시위는 흑인 남성 키스 라몬트 스코시가 지난주 경찰 총에 맞아 사망한 뒤 처음 며칠 동안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이후 23일부터 야간 통행 금지령이 발효되자 점차 평화적 시위로 전환됐고 경찰도 문제가 없는 한 통행 금지령을 강제로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격 사건에 계속 제기되는 주요 의혹은 스코시가 사건 당시 무장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경찰은 그가 총을 들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가족들은 경찰이 접근할 당시 스코시가 차 안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멕시코 중서부 미초아칸주 법무장관은 가톨릭 사제 한 명이 어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멕시코에서는 일주일 만에 3명의 성직자들이 납치돼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어제 고속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호세 알프레도 로페즈 귤렌 신부는 일주일 전 실종됐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26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든 나라들의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21세기 들어 유일하게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North Korea's latest nuclear test is a challenge.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8월 교역액이 전달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달에도 북한의 대중 수출품 가운데 1위는 무연탄이었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에는 낮부터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든 나라들의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21세기 들어 유일하게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follows. 14 votes in favor, 0 votes against.
유엔 안보리가 23일 전 세계 각국이 핵실험을 금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주도로 작성된 이 결의안은 15개 이사국들의 표결 결과 찬성 14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통과됐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채택 20주년에 맞춰 통과한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날 표결을 전후해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s latest nuclear test is a challenge to this council's leadership. It is a challenge to the norm.
북한의 핵실험은 안보리의 지도력과 국제사회의 규범에 대한 도전, 그리고 국제 안전과 평화에 대한 도전이자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지적입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이런 무모하고 위험한 도전에 단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안보리 회의를 통해 각국은 핵실험 금지와 핵전쟁 위험 해소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북한의 최근 핵실험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체제의 핵실험 탐지와 검증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CTBT 체제 하에는 337개의 핵실험 관측소가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영국 대표는 지금까지 핵폭발 실험을 중단하는 데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유일하게 북한만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condemn the recent nuclear test conducted by the DPRK, which as well as going against the spirit and purpose of the treaty.
영국은 북한이 최근 실시한 핵실험을 규탄하며 안보리에서 이미 합의한 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즉각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대표도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중단하고 즉각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Japan strongly condemns these tests by North Korea and continues to demand North Korea to stop these provocations.
일본 대표는 또 안보리는 유엔 헌장 41조에 근거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와 우크라이나, 앙골라, 뉴질랜드 대표도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CTBT를 서명하지 않았거나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이 조속히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996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CTBT는 어떠한 형태나 규모 장소에서의 핵실험도 금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유엔 회원국 183개국이 서명하고 164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중국, 이집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 등 8개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96년 CTBT에 서명했지만 아직 상원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유엔 안보리의 결의 위반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건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은 북한이 위험한 도발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계속하는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call we heard from the ROK was a natural result of the DPRK's continued dangerous provocations.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3일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전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행동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거듭 경고해온 국제 시스템의 신뢰성과 권위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DPRK's actions undermine the credibility and authority of the international system that has repeatedly warned.
애덤스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북한이 호전적 행동에 대해 실질적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지난 24일 막을 내린 제71차 유엔 총회에서 남한과 북한은 북핵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는데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막을 내린 제71차 유엔 총회에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헌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잇따라 한반도와 지역의 안정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연쇄 범죄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 문제도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윤 장관의 지난 23일 유엔 총회 기조 연설 내용입니다.
Now is the time for action.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현실로 다가온 북한의 핵 위협에 미한 동맹을 통한 억지력과 대북 압박 강화로 맞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자신들이 핵무장을 하게 된 건 미국 탓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아울러 국가 핵무력의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이번에 유엔을 무대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면서 한치의 양보 없는 강대강 대결 구도가 보다 선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북한 모두 양측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유엔이란 외교 무대를 적극 활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윤희 교수입니다.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정책을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우리의 외교전 이런 게 필요한 상황에서 유엔이라는 무대를 잘 활용한 것 같고요. 또 대북 제재에서 다자 제재가 매우 중요하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것 같고 북한은 본인 전 외교적 고립감 이런 걸 또 해소하기 위해서 유엔 무대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매우 중요한 북한에게도 기회니까 활용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도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또 유엔 회원국 자격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점은 대북 압박 기조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장 박사는 하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언급한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이런 우리 정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핵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게 어쨌거나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협력이라는 틀 속에서 압박이든 그게 대화든 그런 점에서 이제 핵심 국가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얻어내는 데는 나름대로 또 어려움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앞서 윤 장관의 북한 유엔 회원국 자격 언급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정세가 복잡한 상황에서 각국이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모든 당사자가 추가적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비판하고 핵포기를 촉구하는 데 동참하긴 했지만 한국이 추구하는 대북 압박 수준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는 새로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지난 2270호보다 한 단계 강화된 제재 조치가 포함되겠지만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가 더 강력해지긴 하겠지만 미국과 한국이 내놓은 결의안에 중국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미국이 아무리 이제 결의안을 갖다가 수준을 높여놔도 중국이 원하는 건 최소한이잖아요. 이게 미니멈으로만 이게 비토 없이 해결이 되는 문제니까. 미국이 한 다섯 개쯤 내놓으면 중국이 거기서 한 두세 개 정도 동의하면은 그게 이제 결의안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박사는 또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 핵무장 의지를 거듭 천명함으로써 새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더라도 이를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장용석 박사는 홍샹그룹과 같이 북한과 거래하는 대표적인 중국 기업들을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대북 제재 효과를 확산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은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미군 지휘관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미한연합사령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특히 존 브래넌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레이먼드 토머스 특수전 사령관 등을 별도로 만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들과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미한 동맹이 한반도와 영내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폭넓은 군사 전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장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행보로 보고 수해 복구가 마무리될 즈음에 현장 방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당국 스스로 해방 이후 가장 큰 재앙이라고 한 함경북도 수해 현장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정치적으로 계산된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해 8월 태풍 고니로 인해 4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라선시에 뒤늦게 현지 점검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작년에 라선시 피해 나고 나서도 제 기억으로는 20일 있다 라선시를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복구가 완료된 이후에 그 복구의 공을 자기에게로 돌리려는 그런 의도에서 간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그 함경북도 지역이 수해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함경북도 수해 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즈음에 현장 방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지금 상황 봤을 때는 피해 그 시기에는 가지 않고 오히려 복구가 잘 되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 사이 함경북도 지구를 휩쓴 태풍으로 인해 홍수 피해가 났고 해방 후 처음으로 겪는 대재앙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평양 상주 조정관실은 지난 15일 VOA에 홍수로 13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실종됐으며 가옥 2만 채가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수해 발생 이후 이달 들어 8차례 공식 행사에 참석했지만 군사 행보 이외에 민생 현장을 찾은 것은 수해 복구와 무관한 과수 농장과 보건 산소 공장, 주사기 공장 등을 방문하는 데 그쳤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에서 큰 재난이나 대형 사고가 났다고 해서 최고 지도자가 현장을 곧바로 방문하는 일은 이전에도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이나 사고에 대한 거 가서 챙기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국이나 김정은에게 책임을 묻거나 이제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다음 둘째 원인은 뭐 수령 또 신 이런 식으로 대접받는 이제 위치이기 때문에 그 레드 카펫 깔아놓고 이제 다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또 안 가는 경우죠.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평양시 교외에 위치한 대동강 주사기 공장을 방문해 이 공장이 적들의 악랄한 고립 압살 책동과 혹심한 자연재해 때문에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세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언급한 것은 5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 대북제재 강화와 함경북도 수해로 인한 북한 안팎의 어려운 사정이 반영된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우영 교수입니다.
북한이 지금 처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북한 내부의 정책 실패뿐만이 아니라 대외 관계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그 원인을 바깥으로 돌리는 한편으로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다시 리마인드 시킴으로 인해서 내부적 좀 결속을 좀 강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동강 주사기 공장은 2000년 12월 평양시 교외에 세워진 의료기구 생산 공장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시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정권의 오랜 정보 통제 방화벽이 서서히 갈라지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말했습니다. 이 북한의 진실을 전하려는 탈북민들과 여러 단체들의 정보 유입 노력으로 주민들이 조작된 세상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뉴질랜드 정부가 23일 71차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행사를 열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통제 문화를 강하게 비난하며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expansive system of surveillance and censorship that North Korea employs to repress and dehumanize its own people.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억압하고 인간성을 파괴하기 위해 구사하고 있는 광범위한 감시와 검열은 현대 세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에서는 단지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는 라디오를 소유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고 일기 예보조차 조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하지만 탈북민들과 여러 단체들의 노력으로 북한 정권의 이런 정보 통제 방화벽에 서서히 금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and you're seeing some evidence of this around you today. Very, very, very slowly. Cracks in the wall.
탈북민들과 민간 단체들의 용감하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외부 정보가 DVD, 즉 알판과 휴대폰, 휴대용 데이터 저장기기, 판형 컴퓨터, 즉 태블릿 등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 북한 정권의 정보 독점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그 결과 북한 주민들 사이에 독립된 정보들에 대해 호기심이 일고 있다면서 한국의 드라마와 대중가요, 외국 영화들이 더 넓은 세계에 대한 창을 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은 또 다른 세상과 한국이 밖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북한 정권의 날조된 현실과 극한 속임수도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런 대북 정보 유입의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가 행동으로 이런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 일본 외무성의 아츠코 니시무라 인권대사, 탈북민 대표 3명, 미 민간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과 실태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그럼 뉴욕 행사를 취재한 김영곤 기자와 함께 행사 배경과 어떤 이야기들이 강조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기자,
네.
네, 우선 어떤 계기로 이번 행사가 열린 겁니까?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현재 뉴욕 유엔 본부에서 71차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계 각국의 많은 지도자들과 외교관 또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는데요. 톰 말리너스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행사 후 VOA에 북한의 정보 방화벽을 깨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이 현대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세습과 또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그리고 핵미사일 제조를 강행할 수 있는 배경엔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세뇌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주민들이 정권의 정보 조작을 알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말리노스키 차관보가 이날 행사를 직접 진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예.
이날 모두 발언에서 거듭 북한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magine how much harder it would have been for them to demand suffering.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북한 정권의 군대와 핵 야망을 위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과 굶주림에 시달리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지 상상해보라면서 다행히도 북한의 완전 정보 통제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말리노스키 차관보가 이렇게 특별하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또 정보 유입에 관심을 갖는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네네.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옛 동유럽 공산국가인 폴란드 출신인데요.
네.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날 자신의 이런 성장 배경을 언급하면서 엄마는 자신에게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인 비틀즈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보다도 냉전 종식에 더 영향을 끼쳤다는 말씀을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My mom who brought me to America from communist Poland when I was just a kid once told me that the Beatles
음악과 미술 등 다양한 예술 문화가 창의성과 상상력을 고무시켜서 무조건적인 복종 문화의 의구심을 던져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날 탈북민 세 명이 자신들의 경험과 활동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네.
모두 다 지금 문화예술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세 명 가운데 두 명이 특히 예술활동을 하는 화가 송벽 씨
예.
그리고 웹툰, 지금 한국에서 웹툰이 인기인데요.
네.
컴퓨터 풍자 만화죠. 이 웹툰 작가인 최성국 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송벽 씨는 북한의 독재와 통제 문화를 비판적으로 풍자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날 행사장에서 작품 전시회가 아울러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송 씨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 회복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하물며 배부름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 국민들을 구원해 주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웹툰 작가인 최성국 씨는 6년 전 한국에 정착하기 전까지 북중 국경 지역에서 중고 컴퓨터 밀수 활동을 했다면서 정보의 중요성에 이런 활동을 통해 눈을 떴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한테 그 몰랐던 세상도 알려줬고 본인이 자기한테 어떤 힘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그런 힘을 가르쳐준 정보가 된 겁니다. 재미를 넘어서 그 새로운 그 세계였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그런 훌륭한 교과서가 됐던 거예요.
최 씨는 외부 정보가 문화를 바꾼다면서 북한 정권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혀 있는 주민들을 세상 밖으로 안내하는 통로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예. 또 탈북자 출신인 미국 대학생도 이날 나와서 예.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했군요.
예, 미국의 명문대죠. 이 컬럼비아 대학에 재학 중인 이성민 씨인데요.
예.
이 씨는 유창한 영어로 청소년기에 북한에서 시청했던 한국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외부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actually watched the South Korean movie when I was a high school student. And there was a movie I still remember, Winter Sonata.
북한 정부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의 체제 전복용이라고 선전해 왔는데 자신이 시청한 겨울연가 같은 한국 드라마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선동이 아니라 사랑 이야기, 삼각관계 등 인간의 삶을 다루고 있어서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이 씨는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 정권이 얼마나 정보를 통제하고 왜곡하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세상과 현실을 제대로 깨달아서 스스로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정보 유입을 통해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71차 유엔 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지난 23일 진행된 대북 정보 유입 관련 행사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지난달 교역액이 전달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에도 북한의 대중 수출품 가운데 1위는 무연탄이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8월 교역액이 전달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이 기간 북중 교역액은 약 6억 2천만 달러로 전달인 7월에 비해 약 48% 증가했습니다. 이 액수는 지난해 8월과 비교해도 약 28.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기간 북한의 대중 수출과 수입은 모두 늘었습니다. 대중 수입액은 약 3억 3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74%, 대중 수출은 약 2억 8천만 달러로 24%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무연탄으로 이 기간 모두 1억 1천만 달러치가 수출됐습니다. 또 편물이 아닌 의류 제품이 8,600만 달러로 2위, 냉동 어류가 2,900만 달러로 3위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민생 목적인 경우에만 교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품목은 보일러와 기계류로 액수는 약 3,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2위는 일반 차량으로 2,900만 달러, 3위는 2,100만 달러가 수입된 플라스틱 제품이었습니다. 대북 결의에 따라 교역이 전면 금지된 희토류, 금, 바네듐, 티타늄은 이 기간 교역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역이 제한되고 있는 항공유는 중국이 2만 6천 달러치를 북한 측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원유는 교역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주식 가운데 하나인 옥수수는 약 11만 달러치, 쌀은 370만 달러치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됐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전해드리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이북 5도 위원회의 함경북도 서우회는 올해로 37주년을 맞은 예술단체인데요. 시와 그림에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해마다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전시회는 지난 23일부터 나흘 동안 열렸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명한 정신으로 쓴다 그거예요.
서울 중구문화원 안에 있는 미술전시관에서는 함경북도 서우회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제37주년 기념식을 겸한 개회식을 열었는데요. 함경북도 서우회의 이문옥 회장입니다.
이 함경북도 서우회는 한국의 예술단체예요. 예, 그래서 이게 37년 동안 지금 이어나오는 단체거든요. 한국의 내가 긍지로서 지금 애써서 이렇게 작가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전시를 해마당 하거든요. 이거 이 고향의 긍지가 아니면은 정말 힘이 들지요. 못하지요.
함경북도 서우회 회원들은 총 18명. 연세 지긋한 작가들이 붓을 잡았는데요. 고향을 잃은 한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예, 고제 등화 서천이거는 낡은 집에 등불이 켜져 있는데 책은 천권이나 있다.
네.
이 책은 흐린 날씨지만은 구름이 끼고 좀 창백하진 않아 바닷가인데 거기서 술 한 잔 하면 즐긴다는 뜻이 오래 걸리죠. 몇 달 걸리죠.
몇 달 동안.
근데 이거 줄 여기서 마차 여는 단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25년생 92세야. 그래도 이런 기분으로 산다는 거. 고향을 표시하는 게 첫째 내 즐거움 가지고 빠져서는 안 되겠고 이거 더 발전시켜야 되겠는데.
작가 선생님이세요. 예.
요거는 생년필이고요. 생년필로. 자매 작가인 한순자, 한신자 씨는 실향민 2세입니다.
하위하고. 예, 저 인문화하고.
아, 인문화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꽃이요. 우연히 이제 저도 이북 사람이거든.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지인의 소개를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조금 나태해지려고 하다가 의욕이 생기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이거 잘 됐다. 나도 이제 노예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 우리 1세대들의 그 고향에 대한 향수 있잖아요. 그걸 잊지 말고 항상 우리도 그 이념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쭉 이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냥 취미로 그냥 조금 한 건데 문화센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건데 이렇게 그려 이렇게 나가게 됐네요. 굉장히 열심히 회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내가 화조화를 그려요. 그러니까 화조화는 거의 다 꽃하고 뭐 그런 것만 그리거든요. 앞으로도 그냥 계속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거예요.
이옥기 작가는 작품 활동과 봉사 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저기 미나를 맨 처음 했었는데 그 색연필로 전환을 해가지고 전시하게 됐어요. 지금 또 복지관에 나가서 양로원에 나가서 봉사해요. 네, 노인네들 아리키니까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활력을 주죠. 놓을 수가 없잖아. 자꾸 지칫질을 하니까. 열정들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37회까지 나갔죠. 계속 할까고 또 노인네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네들 저기 아리키다 보면 너무 활기찬 얼굴로 변해가는 게 그게 너무 고맙고.
관람객들 중에는 실향민들이 많았는데요. 관람객들은 37년간 이어온 회원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작품을 통해 고향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청평도는 원래 저 북한하고 두만강 접경이라 예. 예, 학자들이 많아요. 애국지사들도 많고. 저는 몇십 년 됐어요. 지금 83살인데 이거 오래됐어요. 예, 자랑스럽죠. 제가 좋아하는 편이에요.
함경북도 서우회의 제37주년 기념 작품 전시회는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함경북도 서우회는 앞으로도 창작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증진시키고 통일 후에는 한북서우회전을 함경북도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후손들의 활동도 계속해서 장려할 예정입니다. 함경북도 서우회의 이본옥 회장입니다.
그리고 37년 동안에 유명하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작가 선생님들은 제가 들어와가지고 많이 기존의 분들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네, 힘을 내서 그저 한국의 이 단체를 예술 단체로 좀 이어나가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매년 열어야 된다는 이런 기축보다가 매년 하려니 하고 있어요. 37년 동안 계속했으니까 매년.
바위? 바위. 근데 이게 거기 중국의 바위인데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강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주말 동안 캐나다를 거쳐서 쿠바를 방문했는데요. 중국 총리로서 쿠바 방문은 처음인데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남미에서 52년을 끌어오는 동안 22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이 콜롬비아 내전을 치른 양측이 오늘 평화협정에 서명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예.
오늘 동북부 뉴욕에서 미국의 대선 후보들 간 첫 번째 TV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중국 리커창 총리 캐나다를 방문하고 또 잇따라 쿠바를 가는군요.
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주 수요일 21일부터 토요일 24일까지 나흘 동안 캐나다를 방문해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하고 회담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을 곧 시작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어서 토요일 오후에는 리 총리가 쿠바로 날아가서 27일 내일까지 이어지는 3박 4일간의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쿠바 혁명을 이끌었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도 만나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쿠바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전직 지도자와 만난 것은 하루 앞서 현지 방문을 마친 아베 신조 총리를 의식한 행보라는 외신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먼저 리 총리의 캐나다 일정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앞서 리 총리가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유엔 총회 일정을 소화한 뒤에 곧장 캐나다로 갔는데요. 이달 초에 중국 광저우에서 막을 내린 주요 20개 정상회의에서 리 총리하고 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회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양국 지도자들의 이 잦은 만남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G20 정상회의 당시 중국과 캐나다 양측이 고위급 대화 경로를 확립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요. 리 총리가 이번에 캐나다를 찾아서 이 고위급 대화 경로를 가동하기 시작한 걸로 캐나다 언론과 중국 인민일보가 평가를 했습니다.
네.
반중국 노선을 견지해온 이 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총리 재임 당시 뭐 사실상 교류가 끊겼던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예. 가까워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가동된 고위급 대화 경로를 통해서 이 두 나라가 어떤 걸 논의하게 됩니까?
네, 우선 양국 총리가 두 나라가 서로 물품을 사고팔 때 이 관세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조만간 시작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또 총리 회담 후 발표한 양국 공동 성명에서는요, 두 나라 간 물품 서비스 교역량을 앞으로 10년 안에 두 배까지 늘리기로 했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예, 앞서 그 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총리 재임 시절부터 양국의 교류가 사실 없다시피 했다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중국과 캐나다가 정치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불편했습니까?
중국 남서부의 소수민족 자치구인 티베트가 이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서 스티븐 하퍼 당시 총리가 지지 입장을 나타내온 게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
티베트는 중국 대륙의 서쪽에 있다고 해서 본토에서는 시장, 자치구라고 부르는데요. 현지 종교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세계 각국을 돌면서 티베트 독립 문제에 관심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중국 정부는 이 달라이라마하고 접견하거나 방문을 허가하는 국가에 대해서 외교 관계를 격화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이 티베트 독립운동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총리가 중국 정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달라이라마를 공식 접견한 건 물론이고요.
네.
중국의 인권 상황을 줄기차게 비난했었습니다.
예, 이런 정치적으로 이제 불편했던 거 앙금을 뒤로 하고 이제 주시탱 트류도 총리 집권 이후부터 이제 양국 관계가 복원이 되는 건데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서부터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나라의 경제 교류 확대는 이 양국의 그 필요와 이해 관계가 들어맞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먼저 캐나다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제2 무역 상대국입니다. 지난해 교역 규모가 659억 달러에 이르 그러는데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교역량을 지금의 두 배로 늘리는 이번 총리급 합의가 현실화되면은 이 캐나다 업체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비롯한 경제적 이익이 숫자로 평가하기도 힘든 막대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캐나다 언론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도 캐나다와의 경제교류 확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 주변 국가들의 경제협력체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이 TPP 때문에 중국이 받게 될 타격이 이번 이 중국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걸로 중국 관영 매체들이 예.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리 커창 총리 캐나다 일정을 마치고 지금은 쿠바를 방문 중이죠?
네. 24일부터 지난 토요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쿠바 현지에 머물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자격으로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에 직접 기고문을 게재하고 쿠바 공산혁명 지도자인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과 면담하는 등 두 나라 공산당 사이의 공감대를 강조함으로써 두 쿠바를 상대로 한 각국의 경제 교류 경쟁에 그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를 나타냈습니다.
예.
리 총리가 쿠바 지도층과 회담을 통해서 이 상당한 이 경제적 혜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예.
중국은 쿠바가 지고 있는 이 나라 빚을 전면 탕감해 주기로 하는 등 이런 혜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54년 동안 적대 관계를 이어오던 쿠바하고 지난해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3월에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현지를 갔었는데요. 쿠바 시장을 잡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콜롬비아에서 52년 동안 계속된 내전, 오늘 양측이 평화협정에 서명을 한다고요?
네,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하고 콜롬비아 최대 반군 조직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지도자 티모셴코가 오늘 이 카리브 해안 도시 카르타하나에서 평화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예.
양측이 오늘 협정문에 서명하면 반세기 넘도록 이어진 충돌로 22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남미 최장기 내전이 다음 달 2일 국민투표 인준 절차를 거쳐서 공식 종료됩니다.
예.
쿠바 정부의 중재로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양측의 평화협상이 진행된 지 3년 10개월여 예. 만에 일이라고 하네요.
콜롬비아에서 내전이 진행된 이유는 뭡니까?
지난 1964년 결성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요. 당초 콜롬비아 공산당에 연계된 무장 조직이었는데요.
예.
대지주하고 자본가로부터 농민, 빈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정부에 대항했습니다.
예.
이 중남미 국가들을 휩쓸던 공산주의 혁명 열기가 콜롬비아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자 콜롬비아 공산당 측이 혁명 전략을 포기하고 이 산발적으로 게릴라 전투 등을 중심으로 한 내전 수행 쪽으로 방향을 튼 건데요.
예.
무장혁명군이 이후 한동안 현지 주민들의 호응을 받기도 했지만 지난 1993년 공산당하고 결별한 이후에 이 마약 갱 조직으로 변했다는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반군 조직은 또 콜롬비아와 남미 일대에서 악명 높은 이 마약 밀매업자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이익을 예. 챙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나서면서 콜롬비아 반군 조직이 위축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쯤에요.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서 미국이 콜롬비아 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예.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 타격을 입기 시작했는데요. 한때 1만 6천여 명에 이르던 조직원이 7천 명까지 줄어들어서 조직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예. 그런 만큼 미국이 이번 콜롬비아 평화협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군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 콜롬비아 평화협정 서명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성취라고 하면서 자신의 임기 중 가장 큰 국제 현안 가운데 하나가 풀린 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
오늘 평화협정 서명식에는 존 케리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정부 고위 관리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사회 지도자들하고 함께 참석합니다. 백악관과 미 국무부는 이번 콜롬비아 평화협정문 서명과 그에 이어지는 국민투표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켜볼 계획입니다.
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 소식, 대통령 선거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대부분 다루고 있죠.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토론 테이블에 처음으로 서게 되죠.
네, 오늘 밤 26일 뉴욕주 햄스테드에 있는 호프스트라 대학교에서 대통령 후보 1차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예.
이번 토론회는 두 후보 모두한테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 지지율이 박빙인데 오늘 토론회에서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달라질 수가 있기
예.
때문이죠.
지지율이 박빙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지 좀 잠시 볼까요?
네, 어제 나온 워싱턴 포스트 신문하고 ABC 뉴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전국의 등록 유권자들 사이에서 두 후보가 각각 41% 지지를 얻으면서 동률을 보였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46%, 트럼프 후보 44%로 클린턴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섰는데요.
예.
뭐 하지만 이런 격차는 사실 오차 범위 내여서 뭐 두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주말에 트럼프 후보에게는 굉장히 좀 반가운 그런 소식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 예비선거 당시 최대 경쟁자였던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이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가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자신의 가족을 모욕한 사람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예.
하지만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승리하는 것만큼은 피해야 한다면서 이 테드 크루즈 의원이 태도를 바꾼 거죠.
예.
오는 11월 선거에서 트럼프한테 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한 10시간 후면 네. 두 후보가 TV 토론회를 하게 되는데 글쎄요,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까요?
먼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토론에 임할 것인가, 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예.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예비 선거 과정에서 직설적인 발언과 상대 후보들에 대한 인신 공격으로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 들어 좀 절제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모습의 트럼프 후보를 보게 될 것인가? 막말을 하는 트럼프 후보인가, 아니면 좀 더 무게감 있는 대통령 후보다운 모습의 트럼프 후보인가? 이게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TV에 익숙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클린턴 후보는 그렇다면 어떨까요?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 대한 반감을 어느 정도나 드러낼지, 또 트럼프 후보가 인신 공격을 해올 경우 이를 얼마나 냉정하게 잘 받아칠 것인가, 이 역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점인데요.
예.
전문가들은 클린턴 후보가 이번 토론회에서 지지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좀 더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마다 이제 세 번 진행이 되는데 주제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미국이 가야 할 방향, 경제 번영, 미국의 안전,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테러 문제서부터 이민 문제,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과 흑백 간의 그 갈등, 뭐 다양한 문제가 다뤄질 전망입니다.
예. 이제 내일 이 시간쯤에는 언론들이 뭐 누가 더 잘했다, 그런 평가가 나오겠군요.
그렇겠죠.
예.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안도, 함경남도, 황해도에는 낮부터는 비 예보도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 것으로 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주는 오후에 가끔 비가, 또 신유주, 수풍은 오전, 오후 모두 비 예보가 있습니다. 구성과 중강 등 그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3도, 안주 낮 기온 19도, 양덕 아침에는 16도, 오후에는 22도가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 기온 14도, 낮에는 21도, 강계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2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 들어서는 구름이 많고 흐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주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 26도, 용현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 25도, 개성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은 25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내일 오전에 흐리고 낮에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사리온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4도, 해주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22도입니다. 함경남도 역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진, 해산, 풍산, 장전, 평강 오후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풍산 아침 기온은 9도, 낮 기온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북부 해상과 서해 북부 해상 흐린 가운데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9월 2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정치적 해법이 도출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이 최근 유엔에서 한 발언들은 그런 과정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테러분자들이 자신들을 재집결하고 재무장하는데 휴전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입장은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개최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안보리 회의에서 아사드 정권은 노골적으로 군사적 해결책만을 생각한다며 그 같은 군사적 해법을 추구함으로써 시리아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아와 러시아 전투기들은 최근 반군이 장악한 알레포 동부 지역에 집중 공습을 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 영내 충돌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오늘 동해상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번 훈련에 항공기와 잠수함 타격 장비를 갖춘 구축함 스프루언스호를 참가시켰습니다. 또 한국군은 구축함과 잠수함, 대잠 헬리콥터와 항공기 등을 동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급격히 강화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에 맞서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는데 크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늘 중국 측의 동중국해 분쟁 해역에 전투기들을 파견한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어제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 동쪽에 위치한 미야코 해협 상공에 전투기들을 출동시켰습니다. AP통신은 중국 항공기들이 출몰하자 일본은 적어도 한 대의 전투기를 긴급 이륙시켜 대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중국 전투기들이 일본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지만 미야코 해협 상공에 나타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의회에서 일본은 분쟁 해역이나 세계 도처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칼레 난민수용소를 올해 말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오늘 칼레항을 방문해 난민수용소는 분명 해체돼야 한다며 수용 난민들은 그들이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전국의 다른 센터들에 재할당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영국 당국에 새로운 이주자들을 지원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프랑스 칼레 난민수용소에는 수단과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7천에서 1만 명가량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관리들은 겨울이 되기 전에 난민들을 프랑스 내 164개 센터로 보낼 계획입니다. 파키스탄 주재 아프가니스탄 대사가 아프간에 있는 파키스탄 탈레반 고위 군 지휘관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즈라트 오메르 자킬왈 대사는 오늘 성명에서 탈레반군 지휘관인 아잠 타리크가 파크티카에서 아프간 보안군 작전 중 사망했다며 이는 아프간이 테러분자들의 은닉과 관계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탈레반 극단주의자들이 국경을 넘어 민간인과 보안군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거나 관련 음모를 꾸미는데 아프간 정보당국이 지원한 안식처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멕시코 중서부 미초아칸 주 법무장관은 가톨릭 사제 한 명이 어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멕시코에서는 일주일 만에 3명의 성직자들이 납치돼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어제 고속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호세 알프레도 로페즈 귤렌 신부는 일주일 전 실종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포자리카 지역의 한 성당에서 납치됐던 다른 사제 두 명은 동부 베라크루즈 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